우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 군이 첫 3국 지휘소 훈련인 야마사쿠라에 돌입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4일 보도했습니다. 자비에 브런슨 미 육군 1군 단장은 이날 일본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서 시작된 훈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1군 단장은 또 호주군의 참여에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통합사령부격인 육상총대 다케모토 료지 사령관은 세 나라가 훈련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과시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자위대는 1982년부터 연 2회 이 훈련을 실시해왔으며 호주군은 이번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NHK는 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훈련은 일본 방위를 위한 세 나라의 준비태세 강화가 목적이며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과 호주가 병력을 파견하는 절차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세 나라 국방장관들은 지난 6월 중국의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한 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의장이 최근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술탄 알자베르 의장이 지난달 21일 한 행사에서 메리 로빈슨 전 유엔 기후변화 특사의 관련 질문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자베르 의장은 세계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사용 금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알자베르 의장이 앞서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알자베르 의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서도 당사국 총회 의장직 업무를 약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도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알자베르 의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영석유공사 최고 경영자인 점을 언급하면서 알자베르 의장이 지위를 많은 이들이 심각한 이해상충으로 보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나쁜 소식에 대비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단계별로 전개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토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재정 지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을 17만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하는 등 병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두 개 전력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디젤 발전기를 통해 발전소에 비상전력이 공급됐다고 원전 운영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자포리자 원전의 전력 차단 사고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번이 8번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는 핵사고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당사국들의 원전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갸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벨라루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유엔과 상하이 협력기구 등 국제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벨라루스와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양국 산업단지 계획을 실행하는 등 양국 간 산업협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 인권관계자 등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위해 또 한국은 이에 맞선 억제력 강화를 위해 향후 위성의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첫 독자 개발 군사 정찰 위성이 당초 계획대로 궤도상에서 작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4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필요한 궤도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수개월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전력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른바 4.25 사업에 따라 정찰위성 1호기를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이후 이 위성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해 발사 1시간 18분 뒤인 2일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고 이로부터 5시간 10분이 지난 오전 9시 47분엔 한국 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4.25 위성 1호기는 우주 환경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우주 궤도 시험과 군 주간의 운용 시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5 사업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한국군의 독자 정찰 위성을 자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4.25 사업에 따른 정찰 위성 확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삼축체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학규 대변인입니다.
군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군 정찰 위성은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등 도발 징후가 감지되면 그 표적을 선제 타격해 공격을 차단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보다 앞서 지난달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천리마 1형 로켓에 실어 쏴 올렸습니다. 이 위성은 이후 500여 킬로미터 고도에서 지구 주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미한 당국이 확인했고 세밀 조종 기간을 거쳐 정식 임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5월 정찰위성 발사를 처음 시도했을 때 위성체에 탑재한 광학장비가 3m급 해상도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정찰위성의 통상 기준인 서브미터급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이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은 지상에 있는 최소 가로, 세로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고성능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간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탐지와 추적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 위성의 촬영 장비 해상도가 떨어져 전술적 가치는 낮지만 핵 공격의 주요 타깃을 식별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절 초에 수미터급의 해상도의 위성 가지고 서로 상대를 찍었던 거죠.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핵 전략의 초기 단계를 구상해낸 겁니다. 결국 북한도 그러한 그 역사적 수술을 밟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북한은 모두 추가 위성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내년 4월 2호기 발사를 이어가면서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를 갖춘 800kg에서 1톤 무게의 중대형 군사 정찰 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위성을 발사한 뒤 여러 대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미리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당중앙 전원회의 통해서 정찰위성에 대한 성공과 거기에 대한 이제 향후 계획들을 일정한 기간을 설정한 계획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 이제 1호기 발사에 고무된 방식으로 해서 2호기부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에 관련된 발언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 우호국들과 북한의 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독자 제재 등 북한의 추가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안보리가 무력화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일과 호주의 독자 제재 그리고 미 우주군 관계자의 북한 정찰위성 불능화 조치 가능성 언급 등을 비난하며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도 4일 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두둔하면서 자국의 정찰위성 발사는 비판한다며 이중기준적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추가 발사를 위해 자신들의 위성 보유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적극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증가를 상쇄하는 조치를 또는 자신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거리낌 없이 북한의 힘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할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격렬한 수사로 일종의 억제성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들은 한국과 위성 경쟁에 들어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위성 발사는 한국보다 빨랐지만 위성의 현격한 성능 차이가 비교되는 상황에서 특히 해상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지원 확보에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그 해상도를 이제 고도화시키고 높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밀한 움직임까지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러시아와의 어떤 기술 협력 아니면은 부품 협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러시아로부터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와 항공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 양국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유포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알렌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과 홍석인 한국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가 1일 서울에서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최근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의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이러한 위협에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데 강력한 기반이 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묻는 VOA의 질의에 외국의 정보 조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이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은 외국의 정보 조작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협력과 공통의 접근, 상호 강화된 정책 솔루션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 인식의 명백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미한 양국은 외국의 허위 정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개발하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역내 및 전 세계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외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해외의 정보 조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었습니다. 3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에서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But today, in many parts of the world, false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are distorting the truth and the public opinion.
지난달 한국국가정보원은 중국 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업체 하이마이와 하이주는 정상적인 한국 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언론사명,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한 뒤 한국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하며 한국 디지털 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또 다른 한 곳은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 반미 콘텐츠를 유포해 한국 내 여론 조성에 악용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구글 클라우드 자회사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기업 맨디언트의 중국의 영향력 활동 보고서에도 이번 활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서 중국의 국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글로벌 관여센터는 지난 9월 발표한 중국이 글로벌 정보 환경을 재편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제정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기만적이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한다며 중국의 정보 조작은 선동과 허위 정보, 검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은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고 편견과 격차가 생겨 각국이 경제와 안보 이익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겨냥해 점점 더 기만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악의적인 의도를 퍼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틱톡만이 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입니다. 미국 내 사용자만 1억 5천만 명에 달하지만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보 조작 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런 종류의 침략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앨런 처관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외무성 관리들과 악의적인 해외 정보 조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 노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이날 한국 서울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이번 부처 간 회의가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양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이해를 계속해서 심화하고 협력 분야를 계속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담당관과 강주현 한국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수석대표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한 동맹의 힘, 그 중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는 2022년 서울에서 제1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우리는 그 같은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외협력청 대변인은 이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EU 27 회원국이 지난 23일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명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또한 이후에 추가 대북 독자 제재 단행 여부에 대한 질문엔 새로운 제재 부과는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전적으로 회원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해킹 조직 및 국적자 8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남은 과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정찰위성 자체의 성능보다도 위성을 실어보낸 우주발사체의 성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곧 ICBM 위협과 같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question.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정찰위성이든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이든 전달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수년간 화성 17형과 18형 등 ICBM 발사에 성공을 주장해왔고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도 성공했다면서 북한이 이 같은 시험을 할 때마다 정보를 얻고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ICBM 프로그램이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도 VOA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통해 ICBM 발사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무커 박사는 북한의 위성은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발사체의 신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체인 천리만은 화성 17형의 발사체와 기술적으로 동일하며 위성을 우주궤도에 더 빨리 올리기 위해 천리마가 더 작은 탑재체를 싣는다는 것과 한 단계 더 많은 발사 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것 외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고 있는 ICBM을 계속 발사할 것이며 여기서 얻은 정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발사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달 21일 밤 10시 43분경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3시간 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ICBM 기술의 추가적 진전보다는 발사 신뢰도를 점검했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ICBM 기술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2017년부터 화성 17형의 실전 배치를 주장했고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 18형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기술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실전 배치와 운용이 가능한 ICBM 전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but in terms of, you know, having a deployable, operatable ICBM force.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하겠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적은 수의 실험 성공만으로도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한다면 시험 발사가 아닌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과시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 ICBM 기술이 성숙해졌다면서 미사일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what I would say is that their ICBM technology has matured.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인 북미 전역을 목표물로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유일한 문제는 그 탄두가 지상과 충돌로 폭발할지 여부라며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뎌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ICBM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남은 과제는 아직 확증되지 않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사일이 정상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것과 재진입체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면서 ICBM이 무기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통과해 꽤 오랜 시간 충격을 이겨낸 뒤 다시 진입하는 과정을 견뎌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nother to have it fly out on a normal trajectory and have a...
또한 로켓 앞부분에 장착된 탄두가 실제로 불타지 않고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지, 만일 핵무기를 탑재한다면 탄두를 충분히 작게 만들 역량이 있는지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우리는 실제로 북한이 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ICBM이 실제 위협이 되려면 재진입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구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날아간 발사체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도 100km에서 약 6천에서 7천도에 이르는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고열을 탄두가 버텨내야 하고 또 대기권에 기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탄착지에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정밀 제어 유도 기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크고 튼튼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제는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은 거의 시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진입체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이 ICBM 발사체계를 일부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험된 재진입체와 재진입 감속 하중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재진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프로그램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술적 도움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포탄 제공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의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체 관련 엔지니어와 전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certainly cannot rule that out. I think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that that may b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you know, ST Analytics 박사도 VOA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 발사체나 ICBM 로켓의 부품 등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움을 원하는 미사일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확실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9일 한국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려는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효과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각 회원국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의무사항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도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는 지난 13일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안보리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은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 위반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밀로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매년 두세 차례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오픈 브리핑 형식의 회의를 통해 각국의 제재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베리스빌 대사의 발언은 최근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장 연설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현행 유엔 제재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조치라며 우리는 이 조치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다양한 이행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베리스빌 대사는 각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90여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 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약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아일랜드와 튀르키예 단 2개국에 불과합니다. 베리스빌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행보고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내법 편입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는 사실을 유엔 회원국들에 상기시킨다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회원국들이 조속히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이 유엔 회원국의 대북결의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정기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일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을 포함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믿을만한 최근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국회가 30일 중국 내 억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중 억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 지위에 대한 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을 준수하고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북한 이탈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 이탈 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등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단둥, 창바이, 투먼 등 북중 접경 도시 등을 통해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북한 내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여전히 탈북민 강제 복송과 고문 등 인권 유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 내 고문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해 북한 인권 관계자 등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일 보도자료에서 터너 특사가 2023 북한인권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는 북한에 있는 친지와의 상봉을 희망하는 이산가족을 포함한 탈북민, 재미 한인 커뮤니티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2023 북한인권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여합니다. 앞서 이다세는 지난달 29일 한 웨비나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터너 특사와의 만남이 예정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체코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정부가 민주주의, 법치, 인권 증진은 체코의 국내외 정책에서 중요한 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최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프라하 주재 북한 대사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지를 묻는 뷰이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북한의 인도주의와 인권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통 채널 부재와 안보 긴장 고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관한 추가 증거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이어 평양의 체코 대사관이 팬데믹 기간 폐쇄돼 직접적인 상황을 파악하긴 힘들다며 하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하는 정황은 유엔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특별 절차의 평가를 공유하고 있고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1948년 북한과 수교 이후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냉전 해체 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북한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또한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 평양의 체코 대사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회에서 발언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Czechia also reiterates its support t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체코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계속 동참하고 있고 지난 1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이런 배경을 설명하며 올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공동성명과 EU 성명에도 참여한다며 체코는 북한인권 상황을 다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상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증진과 보호로 이어지는 과정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의 북한 대사관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는지 혹은 자국 외교관들이 언제 평양으로 복귀할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일본이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행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브랜든 윌리엄스 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Tyrannical regime of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arsenal of nuclear weapons and intermediate.
윌리엄스 의원은 포갑적인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점점 더 불안정하고 호전적인 환경 속에서 미국이 일본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일본 시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guilty of grav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Japanese citizens.
이어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한 북한의 무자비하고도 명백한 기만이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납북자 중 8명이 북한에서 자살,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들의 사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북한의 이런 행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다며 북한이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로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unimaginably cruel. North Korea's treatment of Japan and its citizens is nothing short of evil.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일본인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일본과 함께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렇게 신이 있고 중요한 동맹국이 포악적이고 불량한 정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윌리엄스 의원은 지난 7월 북한에 일본인 납북자와 사망한 납치 피해자 유해 송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인 납북자를 위한 정의 추구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5월 초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과 댄 설리반 의원 주도로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의 두 결의안은 현재 별다른 진전 없이 각각 소관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유엔이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전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볼커트리코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전날 발표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전 세계 노예 피해자가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4명 중 1명은 어린이들이라며 현대판 노예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노예 제도는 뒤처지고 권리가 거부된 사람들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노예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 생산수단을 빼앗긴 채 남의 소유물이 돼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전통적 의미의 노예 제도는 이제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유엔은 다른 형태의 현대판 노예가 21세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는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인신매매, 노예 등 신분의 대물림, 강제결혼 피해자 등입니다. 이들은 대개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벗어날 수 없는 착취 상황에 직면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습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인 위크프리 재단은 1일 VOA에 이 단체가 올해 발표한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6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재클린 주도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현대판 노예의 실제 규모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수치는 북한의 현대판 노예의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보다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는 학대를 가하는 주체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정부란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마저 농업과 도로건설 등 강제 무급노동에 동원되는 상황,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노동 만연을 꼽았습니다. 국무부도 이런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귀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며 노동 착취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전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증진하고 개선하며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민은 북한 내 김정은 일가족 등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전 국민이 사실상 현대판 노예라고 말합니다. 지난달 30일 체코 차스 대학에서 3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에 대해 강연한 탈북민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10살, 8살, 9살 되면 선인단지 타임맴에서부터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이제 성분으로 모든 시민들을 나누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성분이 다르면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강제적인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북한 군인들 이제 10년, 12년 동안 군사복무, 강제노동, 그들에게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것 자체가 없고 그냥 하루 3식 밥만 먹여주고 그 사람들이 뭐 아파트 짓는다든가 뭐 도로 건설하든가 모든 것에 동원되고 인구의 저는 2,300만이 모두가 강제면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 정권은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지만 학생들에게까지 충성의 자금을 강제로 걷고 감옥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 얻은 생산물을 모두 정권이 가져간다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도 자신들은 김씨 정권의 고급 노예였다고 강조합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지난 2010년 워싱턴을 방문해 가진 강연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도 지난 2017년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sons lead a life like me as a modern-day slave.
태 의원은 당시 망명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모든 특권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이유는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은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워크프리 재단의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의 모든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기업들이 해야 할 조치들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를 향해 이런 조치는 국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근본적인 박해와 차별을 해결하고 국가가 강제노동을 허용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그 관행을 범죄화하는 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각 정부는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한 제품들이 해외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담은 맞춤형 지침서를 모든 공급망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르센 디렉터는 그러면서 광범위한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 신발 제조, 섬유, 화장품, IT 서비스, 제약과 같은 부문의 상품에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가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서 대북 사업 운영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 지원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FP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대북전략계획 2023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WFP는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2021년 3월 마지막 직원 2명을 북한에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WFP는 또한 현재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북 지원을 재개하면 수요 필요와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FP는 이번 전략 계획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지원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완료 예정이던 대북 전략 계획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최고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9도, 안주 2도에서 8도, 양덕 1도에서 7도, 남포 2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평남북도 역시 흐리고 곳에 따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적이 있겠습니다. 구성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최고기온 6도, 중강 영하 7도에서 4도, 강계 영하 4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9도, 용현 낮 최고기온 최저기온 2도, 낮 최고기온 11도, 개성은 1도에서 10도, 신계는 영하 1도에서 8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2도, 장진 영하 8도에서 2도, 해산은 영하 12도에서 3도, 원산은 2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기온 7도, 삼전 영하 9도, 2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곳곳에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오늘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 미군 함정이 불법 진입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군 남부 전구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 해군 연안 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중국명 난사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함초, 필리핀명으로 아융인, 중국명으로는 런아이자우 인근 해역에 진입한 데 대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의 질서를 교란하고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성명에서 이번 항해는 일상적인 작전이었다면서 미 친함대는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매일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면서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같은 공유된 비전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 PCA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90%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토머스 함초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상에 있다고 PCA는 판결했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어제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민병대 선박수가 급증한 것을 포착하고 해경선박 두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28차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의장이 최근 화석연료 사용과 지구온난화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술탄 알자베르 의장이 지난달 21일 한 행사에서 메리 로빈슨 전 유엔 기후변화 특사의 관련 질문에 지구의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조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자베르 의장은 세계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 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사용 금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알자베르 의장이 앞서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알자베르 의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고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서도 당사국 총회 의장직 업무를 약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도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알자베르 의장이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 최고 경영자인 점을 언급하면서 알자베르 의장의 지위를 많은 이들이 심각한 이해상충으로 보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나쁜 소식에 대비해야 한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어제 독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단계별로 전개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토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우리는 나쁜 소식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재정 지원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 병력을 17만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하는 등 병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2개 전력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0대의 디젤 발전기를 통해 비상 전력이 공급됐다고 원전 운영 당국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자포리자의 원전 전력 차단 사고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번이 8번째라면서 당사국들이 원전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군이 첫 3국 지휘소 훈련인 야마사쿠라에 돌입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4일 보도했습니다. 자비에 브란슨 미 육군 1군 단장은 지난 이날 일본 육상자위대 아사카 기지에서 시작된 훈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1군 단장은 또 호주군의 참여에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통합사령부격인 육상총대 다케모토 료지 사령관은 세 나라가 훈련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과시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